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곡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절박한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저와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과 소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지아자매님, 오늘은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정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름이에요. 지아자매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설교를 통해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들어봤고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남조선 찬양을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막막한 순간에 듣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들어보았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왔는지 성경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 이름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준비를 하고, 근데 중요한 순간에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양이 이삭을 대신에 제물로 드려지죠.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에스더 자매님,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나요? 눈앞에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의 준비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요.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된 것처럼요.
지금 듣고 계시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기다리시는 상황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나 필요가 떠오르신다면 잠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의 삶에도, 함께하는 내 맘 찬 가족들의 삶에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고 싶어요. 아까 지아자매님이 말씀하셨던 주가 일하시네 라는 남조선 찬양인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빈손으로 들판을 걸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가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해요. 후렴 가사에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친구가 몇 달 전에 일자리를 잃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 없었는데 작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지만 현실은 일자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른 일터에서 연락이 와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네요.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한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필요를 알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 거예요.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던 시간이 있었어요. 약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북조선 성도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치 숫 양을 발견한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여호와 이레의 흔적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요. 얼마나 멋지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잘 못 느끼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러야 그 예배하심도 깨닫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에스더 자매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요.
저도 지아 자매님과 북조선에 계시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천국 가서 참 잘했다 충성된 에스더야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같아요. 성경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맘 찬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 지아 자매님과 우리 내 맘 찬 가족분들께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제 마음에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듣고 오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 나누며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막막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맘 찬 가족분들이 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자매님 오늘 내 맘 찬 어떠셨어요?
오늘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사실 남조선에 와서 삶을 살아오면서 막막한 순간이 자주 있었거든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도 있었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맘 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공급과 준비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하자매님처럼 막막한 순간이 찾아와요. 정말 빛도 한 점 없는 그 어둠 속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선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와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엄지아 자매님과 북조선의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들으시면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학교 가운데 네, 다가소생으로 유치원생으로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감사하네요. 역시나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죠.
네, 지난주는 이단들의 주된 주장들과 반론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법칙은 만일 하나님이 한 아들을 낳으셨다면 아들을 더 낳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아들 역시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단의 아주 사악한 주장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의 잘못된 점과 또 잊지 말아야 할 바른 원리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잘못된 주장으로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사고 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바른 원리는 우리는 자신의 사고,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 베푸신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법칙과 관련해서는 셋은 셋이지 하나일 수가 없지 않느냐, 진정 구별된 인격이라면 한 본질일 수도 없다, 낳는 자와 낳아지는 자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무한한 인격은 또 하나의 무한한 인격을 낳을 수 없다, 한 본질은 여럿에게 전달될 수 없다, 자신의 본질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이에게 전달한 자는 그 이전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단들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람이나 이 땅의 사물들인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원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법칙은 유한한 본성에 관하여 삼인 원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에게로 전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적용했을 때는 참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한다, 그래도 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법칙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헛된 주장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헛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세 번째 법칙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합당한 것들을 그의 신성에게로 전해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되고 인성에 해당되는 걸 신성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법칙은 중보자인 그리스도, 성자, 뭐 예수님께는 성부께 순종한다고도 했고 성부께서 일하셔야만 자신도 일한다고도 했으니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한 분, 조금 낮은 분 아니냐, 그러니까 그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단의 주장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른 원리의 네 번째는 보내고 순종하는 일은 능력이나 혹은 본질의 동질성을 해치거나 그것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혹은 직분이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본성의 혹은 위격의 동등성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일을 아버지의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성부보다 열등하시다, 라는 이단들의 주장과 관련된 것이었죠.
네, 이러한 주장의 잘못된 점은
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성부에게만 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 바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로지 성부에게만 속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일들이 성자에게도 전달되어 그것들이 성자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성부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성부에게서 시작할 수 있다. 성부께서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맞는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이 방금 했던 다섯 번째 법칙과 유사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삼위 하나님의 어느 한 분에게 돌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을 피조물들이나 거짓 신들과 구별할 때 나머지 위격들이 거기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부 등 신적인 분을 피조물이나 우상들과 대비시켜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고 해서 성자와 성령이 그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그와 동등한 존귀의 영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일곱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해당 본문들과 관련된 정황들에 따라서 해야 하고 한 구절은 다른 본문들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너무 어렵네요. 예수님께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야 되다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생명이니까 예, 기꺼이 우리가 이런 수고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33문을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와 같이 지난주 이단들의 헛된 주장을 반박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에 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단의 궤변을 반박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별한 법칙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칙은 본성적으로 동등한 자들이 직분에 있어서는 동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은 반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반대할 것이 없다. 반대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맞아.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모두 하나님으로 동등하시지만 같지만 직분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을 수 있지 얼마든지.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꾸만 네. 하는 일, 뭐 네. 직분이 다르거나 뭔가 부족하고 열등해 보인다고 네. 해서 그 본성적인 부분까지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해서는 네. 안 된다라는 것이군요.
아, 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밥을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쟤보다 못하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법칙은 무엇인가요?
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셔서 보유하게 하신 것은
네.
다시는 그에게서 취하여 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맡겨두신 것은 반드시 도로 취하여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번째 법칙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신 것과 맡기신 것.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의 세 번째를 보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성부께서는 아무에게도 기원하지 않으시고 출생된 바 없으시며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네, 여기 성자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신다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원문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부로부터 나실 때 성자의 모든 본질은 어떻다고 배웠죠?
성부의 본질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성부가 하나님이듯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심은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닮아도 어느 정도지 아버지나 어머니랑 본질적으로 그 자녀가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자신의 본질을 다 주었으니까. 그러나 성부께서는 성자께 당신의 모든 본질을 다 주셔도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 모두 존재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성부께서 성자께 주셔서 보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질은 성부께서 다시 가져가실까요? 가져가시지 않으실까요?
가져가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가져가신다면 성자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실 테고 또 존재하시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맡겨두신 것, 그래서 나중에 가져가실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성자의 인성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요? 성부께서는 성자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직책들을 맡겨주셨는데
네.
지금은 성자께서 맡으셨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성부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그래요.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자의 인성과 관련된 것들이 성부께서 일정 기간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주셔서 보유하게 하신 것과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신 것을 구분해 생각하는 것은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게 할 뿐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칙입니다. 법칙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것에서 이끌어내어 절대적인 것에게 적용시켜서 생기는 결과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상대적인 것을 인간으로 보고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으로 봤을 때 이 주장은 맞습니다.
이거 지난주 일반 법칙에서 배웠던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법칙인 유한한 본성에 관하여 삼인 원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에게로 전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거요.
그래요. 아주 훌륭합니다. 사무엘 형제님. 성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 말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인간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죠. 성부께서 아버지시고 성자께서 아들이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것에서 이끌어내어 절대적인 것에게 적용시켜 생기는 결과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 결과는 의미가 없다, 잘못됐다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이고요. 또 이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상대적인 것을 이번에는 삼위라는 직분으로 보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본질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봐도 이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가 있고
네.
그 3위의 직분이 다른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의 수준이나 능력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네요.
그래요. 정확합니다. 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법칙. 이 법칙 안에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특별한 법칙은 뭘까요?
네, 네 번째는 자신의 인격을 다른 이에게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본질도 다른 이에게서 받았다라고 볼 수 없다입니다.
네, 이것은 인간과 관련한 것인데요. 앞에서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닮아도 어느 정도지 아버지나 어머니랑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한 존재는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질을 다 주게 된 것이니. 인격은 다른 얘기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다르죠. 오히려 위격은 다르고 본질은 같으시니까요.
맞아요.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사무엘 형제님, 맞아요. 인간과는 반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특별한 법칙 다섯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한 본성에만 합당한 것이 인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나 그 합당한 본성과 관련해서만 적용된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 형제님,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죠?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형제님은 누구를 닮았나요? 또 누가 사무엘 형제님과 비슷한가요?
그거야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부모님이죠.
네. 맞아요. 네.
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제 형이나 누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들도 제 부모님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요. 부모와 자녀들이 본질은 다르죠. 본질은 받지 않죠. 그러나 인격은 받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네.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부와 성자는 어떻죠?
네,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위격은 비록 다르지만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는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실까요?
성부의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똑같이 가지셨으니 성자께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본성이 합당한 것이 인격에 적용된다는 법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거나 그 밖에 이 성자와 관련한 아주 사악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특별한 법칙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지혜는 두 종류다. 하나는 피조물들에게 있는 것으로 자연의 사물들의 질서가 지혜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있는 지혜인데 피조물과 구별하여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 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작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하나님과 구별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전자의 지혜는 창조되는 것이요. 후자의 지혜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입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좀 길었죠.
네.
그래서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편이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지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다. 그런 얘기인데 사무엘 형제님,
네.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우리는 솔로몬이 떠오르죠.
네. 네. 다윗 왕의 아들이죠.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죠. 혹시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재판 아시나요?
네, 그럼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서 네. 서로 자기애라고 우겼죠.
네, 맞아요.
솔로몬이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 가져라라고
네,
하는데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네. 가짜 엄마는 오 외치고 좋다라고 했었죠. 예.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네. 어떻게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예, 예. 대단하죠. 네, 제가 봤던 동화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네. 아주 똑같이 생긴 나귀가 두 마리 있었대요.
네.
그런데 저 중에 어떤 것이 어미겠느냐 물어봤대요.
네. 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고 쉽다고 그 먹을 만한 거 이런 풀, 여물을 넣어줬을 때
네.
밀어주는 애가 어미다.
아.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우리 안에서 부모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랑, 네 그걸 이 솔로몬 임금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사람의 마음을. 솔로몬의 이런 태도, 솔로몬이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네,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했을 때
네.
첫 번째 지혜예요. 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어디서 났을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죠.
아멘. 세상에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원리잖아요.
네.
이제 두 여인의 싸움이 그쳤고 또 가장 유익한 결정이 났고 참 선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그런 원리, 그게 지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지혜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종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느냐? 아, 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부르고 있는 지혜,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 이런 설명을 22절,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쇠음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아멘. 잠언 8장은 분명히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시작에 이제 지혜가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지혜에 대한 설명인데 이 지혜가 누굴까요? 여기 22절에서 27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부터 이 지혜는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지혜는 함께했다. 누구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 다음 30절에 가면 자신 이 지혜를 창조자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신약 요한복음에도 이 창조자가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 말씀.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또 부르면 될까요? 앞에서도 사무엘 형제님께서 잘 대답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지혜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지혜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네, 그리스도, 뭐 이분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때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지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단의 사악한 주장을 반박하거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두 종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이고요. 계속해서 이단들의 궤변을 반박하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오늘 했던 특별한 법칙들 나머지 부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알아본 것들 중에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나눠볼 곳이 있을까요?
네, 저는 상대적인 것과 또 절대적인 것, 아, 네.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네. 또 불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네, 네. 빼서 봤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생활적인 측면에서 네. 그 절대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사회나 뭐 가정이나 이런 데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네, 그 네. 지혜?
네.
네, 뭐 사실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눴고 또 두 가지로 나눠야 할 지혜도 분명히 있으나 사실은 그 둘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곧 지혜고 지혜란 곧 예수님이다. 굳이 둘로 나누지 않아도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고
네.
예수님께서 뭐 세계 4대 성인 그래서 뭐 예수 석가모니 공자 뭐 마음에 이렇게 말할 때 뭐 훌륭한 분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건 뭐 먹을 걸 조금 더 생기게 해주시고 건강을 챙겨주시고 이런 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건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이 없다면 돈을 더 많이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기보다 우리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야지 그게 틀리지 않지만 진짜 지혜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네.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본질적인 지혜라고 우리 사무엘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분이 우리 삶에 오는 건 중요하고 유익이 되다 못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아, 네.
생명이니까.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세상은 너무나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네.
어려웠었는데
네.
성경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네네.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네.
너희가 수혜온바가 되어서 하나가 되리라라는 본문이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또 저를 한번 배우게 했습니다.
아유, 네. 너무 내롭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나 주